오늘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1절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언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가르치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얘기를 잠깐 정리하면서 시작할까요? 지난주에 세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보면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고 시기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타인과 비교하는 의존성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는 타인과 비교하는 의존성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내가 무례하고 교만하고 성내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뜻대로 꼭 해야 되는 고집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나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화내는 것은 다른 사람 감정보다 내 감정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 생각보다 내 생각이 맞고 다른 사람 입장보다 내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례해지고 화내고 교만해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뭐예요? 내 이익에 예민해서 남들한테 피해가 가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자꾸 의존하게 되고 왜? 내가 스스로 자존감이 없으니까 타인의 평가가 중요해지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을 자꾸 고집하게 되고 거절감 이슈라고 그랬죠.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거절감이고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고집대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도 자존감 이슈고 사랑받으면 이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익에 예민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소유와 자기 자신이 동일시되는 사람은 소유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없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왜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할까요? 그렇죠? 오늘 이 부분을 연결해서 갑시다. 히타 좀 꺼줄래요? 이 부분을 연결해서 갑시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너무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는 편지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보세요. 얘기는 조금 더 과격해져요. 얘기는 좀 더 가르쳐주는데 오늘 본문으로 가면요. 맨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 되게 과격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두 번째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세 번째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비밀을 다 안대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다 알아요. 알기만 해요? 아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말씀을 알아서 말씀대로 뭘 해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사람이 바른 건 천사의 말. 받은 은혜와 은사가 많으니까. 왜? 본인이 모든 것을 내어줘 구제할지라도 그만큼 헌신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알겠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이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향해서 재능을 갖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갖고 헌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에 산이 옮겨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할까요? 그러면 실제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이, 그렇진 않죠. 왜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할까요?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평가를 봅시다. 1장 4절에 7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교신 하나님의 늘어나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명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렇죠? 모든 언명과 지식이 풍족해요. 정말 말씀을 깨달았고요. 말도 잘해요.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 견고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 견고하게 됐다는 게 뭐예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단기간에 급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이게 엄청난 표현인 거 아시겠죠? 이 교회는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표현해요.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방언, 예언뿐만 아니라 병고치는 은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스림의 은사, 돌보는 은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교회가 풍성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요, 제대로 알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주신 재능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교회였어요. 대단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교회였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요, 분파주의의 문제가 있었어요. 너 형제들아,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 내가 이것을 말하거냐 너희가 가까이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한다느니 너희가 어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셨느냐? 바울이 너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바울이 이름을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분파주의가 생긴 거예요. 아, 난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난 아볼로파다. 난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벌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그 파벌이 형성돼서, 파벌의 핵심은 뭐예요? 나는 맞고 넌 틀리다. 바울의 가르침은 맞고 개바의 가르침은 틀리다. 개바의 가르침은 맞고 아볼로의 가르침은 틀리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맞고 너희들의 가르침은 틀리다. 그렇죠? 이게 파벌이란 말이에요. 이 파벌의 핵심이 뭐라고 바울이 지적하냐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 그렇게 잘났니에요. 그렇죠? 너 되게 잘났다. 너 되게 귀족인가 봐, 귀족.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면 이미 풍성 우리 없이 왕이 되었도다 라고 표현해요. 너는 아주 그냥 왕이야, 왕. 이건 파벌의 핵심이 뭡니까? 왕놀이 하는 거죠. 우리가 맞고 쟤들은 틀려. 내가 잘났고 쟤는 못났어. 여러분 이 파벌의 핵심이 뭐예요? 이미 사랑 없음의 표현에서 얘기했죠. 무례하고 교만하고 분노하고 성내고. 여러분 이게 파벌 싸움에서 항상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파벌 싸움은 우리가 잘났고 쟤네는 되게 무례하게 돼야 되잖아요. 쟤네들을 조롱하잖아요. 쟤네들을 비웃잖아요. 쟤네들을 한심하게 취급하잖아요. 이게 파벌 싸움의 핵심이죠. 무례하죠. 교만하죠. 화내죠.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지가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파벌싸움, 분파주의 이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그렇다고 그러네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이 모습이 딱 어떤 모습이에요? 저들이 얘기하는 무례히 행하고 성내고 교만하고 이 모습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또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 중에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야도 너희가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여기지 않고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는 남자분이 결혼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X랑 결혼하신 거죠. 근데 교회에서 그걸 문제시하지 않았어요. 별로. 이 부분에 바울은 액센트를 두는 거예요. 문제시하지 않았어요. 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 중에 너희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인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구별하고 성도 앞에 하지 않느냐.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도다. 그는 너희 형제로다.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 계속 소송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그 소송의 핵심이 뭐였어요? 바울이 보기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거야. 니네가 상대방 거 많이 뜯어먹으려고 한 소송이야 이거는. 누구 억울한 사람 이런 소송. 이건 무조건 법정에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억울한 사람 이런 소송이 아니라 네가 서로 뜯어먹으려고 서로 분쟁 서로 어떻게든 서로 가져가려고 지금 소송이 벌어진 거야 니네가.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 이게 뭐에 대한 이슈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미 얘기했죠 지난주에. 뭐에 대한 이슈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느라 불의를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모습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문제는 은사주의였어요. 여러분 은사주의는 은사를 추구하는 걸 은사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교회 안에 있는 큰 선물이에요. 은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은사는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은사주의는 뭐예요? 은사의 등급을 먹이고 레벨화하는 거예요. 그걸 은사주의라고 해요. 본문을 봅시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이 교회가 이러고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은사는 되게 중요하고 어떤 은사는 되게 쓸데없는 은사를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레벨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은사가 레벨화. 어떤 은사가 높은 은사였겠어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높은 은사를 쳐줬던 게 예언의 은사를 제일 쳐줬어요. 예언. 뭔가 신탁을 받고 신의 일을 얘기를 얘기한 예언이 제일 쳐주고 나머지 뭐 돌봄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런 건 안 쳐줬어요. 그런 건 뭐 그걸 은사라고 할 수 있나? 약간 이거 안 쳐줬단 말이에요. 행정력이 좋은 거. 그럼 뭐 그냥 아무나 하는 거지 뭐 그거. 안 쳐줬다고. 이 은사만 은사였어요. 그래서 은사가 레벨화되어 있어서 레벨화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내가 좋은 은사를 받았으면 그거 갖고 뭐예요? 자랑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예언의 은사 받았으면 내가 잘난 놈인 거예요. 근데 내가 예언의 은사가 없고 방언도 못해. 그럼 내가 못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죠. 왜 난 하나님 왜 난 이런 은사 줘요? 저런 멋있는 은사 주지? 하나님 나 안 사랑해요? 나 저런 은사 줘요. 왜 이런 은사 줘요?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시기하는 게 그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요 그냥 객관적인 어떤 사랑에 대한 명제를 설명하고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대단한 부분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랑을 설명하는데 사랑을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봐라? 그건 좀 위험한 말씀입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요 고린도 교회라는 맥락 속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요, 내가 이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알고 있고 능력, 은사를 받고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내고 있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단기간에 엄청난 급성장한 교회란 말이에요. 단지 숫자만 급성장한 게 아니에요. 은혜와 은사가 넘쳤다니까요. 이런 대단한 교회인데 속을 들여다봤더니 지들끼리 잘났다고 싸우고 은사를 레벨화해서 거들먹거리고 앉아있고 되게 세속화되어 있는데 그게 별 문제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지금 네가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핵심이 빠져있어서 전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건전지가 빠져서 이 물건이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그게 너무 좋은 거긴 한데 그 은사와 믿음과 그 지식과 그 헌신이 대단한 거긴 한데 핵심이 빠진 상태에서 그걸 하니까 전혀 다른 것처럼 되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봅시다. 여러분 이 본문이 저에겐 되게 치유적인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그런 뭐 제가 오해한 걸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 제가 경험했던 교회가 진짜 대단한 교회예요. 이 사람이 바른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교회가요. 이 교회 은사가 넘치고요. 아, 그 성도님들이요, 정말 헌신하세요. 정말 헌신하세요. 아우, 정말 헌신하세요.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중에도 뭐 주 4일, 5일. 정말 헌신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딱 보면. 바른 복음이 가르쳐지고 있고요. 받으신 은사에 따라서 교회 헌신하고 있어서 교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 11시에 시간 맞춰오는 것도 힘든 교회잖아. 지금 방금 마지막 멤버가 참여했어요. 이거 완결, 이젠 다 됐어. 첫 주만 좀 일찍 오라니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네 옆에 있는 애도 방금 왔어. 절대 네 앞에 있는 애도 방금 오고, 네 앞에 있는 애도 방금 오고, 네 앞에 앉은 사람도 다 방금 왔어. 민영아,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절대. 진짜 1, 2분 차예요, 민영아. 정말 널 위해서 하는 얘기야. 난 진짜 반가워.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튼. 네.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있죠? 이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바른 말씀이 가르쳐지고, 헌신 있고, 은사가 있고, 결과가 나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 봤더니, 권사, 장로, 집사, 막 서로 막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서 난리고, 서로 지달랐다고 분파주의로 싸우고, 파트너 개인적인 삶은 또 세속적이어서 막 교인들끼리 사기쳐먹고 등쳐먹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게 뭐야, 교회야?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였냐면, 이거 다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다 가짜. 이거 다 가짜구나. 이거 가짜 교회다.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한 교회.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한 교회. 왜요? 그걸 가짜 교회로 규정하는 순간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지식이 저딴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이 했던 헌신이 저딴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 받은 은사가 저딴 거 아무것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나한테 뭐가 와요? 그런 건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지고 헌신할 필요도 없어지고 그게 다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통째로 다 가짜라고 해버리는 순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가짜 교회예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서신서에서요, 중간평가 받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데요. 여러분들은 이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니네는 진짜 지식과 언변에 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견고해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교회였다고요. 가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부족한 교회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해지는데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아, 사실 이 사람들 좀 되게 별로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유통되는 자원이 뭐예요? 유통되는 자원이.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는다예요. 왜? 좀 거리 두고 보면 멀쩡하거든. 근데 자세히 알면 막 거기에 분파주의, 자랑질에 막 이런 게 막 있으니까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아. 교회는 그냥 멀리서 예배 드리고 주차봉사 정도 하는 게 제일 은혜로워. 이게 이제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깨달음이에요. 그게 결론인 게 맞아요? 예, 맞죠. 되게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근데 더 이상적인 건 이 교회 사랑이 보충되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요? 아니요.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어.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 상처받을 일은 없어. 애초에 뭐 대단하다 이게 있어요. 그 낙차가 상처로 오는데 우리는 그 낙차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그럼 사람한테도 이런 상처 경험한 적 있으세요? 멀리서 볼 땐 되게 대단한 사람.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의 가치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대단해. 그리고 그 사람이 헌신해서 막상 해낸 일 너무 대단해. 거기서 나 그분을 만난다고 생각해서 너무 기대했어. 개인적인 기여가 생겨서. 와, 너무 대단하다. 이거 갔더니 사람이, 성격이. 지잘났고, 막. 자랑하고. 무례하고. 그럼 난 또 뭘 또 어떻게 생각해? 아, 저 사람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알고 봤더니 가짜야.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 가짜야. 아니에요. 그 사람 가짜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했던 가치관과 헌신과 결과가 왜 다 가짜입니까? 가짜가 아니라니까. 근데 뭐가 부족해요? 사랑이 없죠. 그 사람 마음에. 자기가 사랑받음을 통한 내적 변화를 경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가까이 들여다보면 속은 막 인정받고 싶어하고 막 자기가 제일 잘났고 막 욕심부리고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국교회 어떤 교회 얘기하고 뭐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 나도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게 맞아. 내가 바른 가치관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와서 내가 결과들을 냈어. 내가 겉모양은 멀쩡해. 그래서 남들은 이 겉모양을 보고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내 속마음은 남들이 나한테 속고 있다고 느껴. 사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 왜? 난 나를 가까이서 봤잖아. 난 뭐가 보여? 난 내가 가진 욕심이 보이죠. 내가 가진 질투심이 보인다고. 내가 갖고 있는 완고함이 보여. 그래서 에이, 사실 난 별로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 사람들이 모를 뿐 난 사실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내가 만든 이 껍데기에 속은 거야 라는 생각이 내 생각이야. 그래서 난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방향을 또 어떻게 잡아? 바깥으로 잡아. 더 공부를 해. 더 헌신을 해. 더 똑바로 결과를 내려고 해. 근데 그 결과가 좋아져서 남들이 나한테 더 좋은 평가를 해. 근데 난 여전히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야. 왜? 내 속으로는 막 내가 표현만 안 하지만 쟤에 대해서 막 되게 무시하고 그런 마음이 내가 있고 사람들한테 몰라 그렇지 내가 막 인정받고 싶어서 막 이러고 있는 걸 내가 알고 내가 그거를 막 실제 행동하지 않지만 내 이 속에 욕심이 나를 막 이렇게 잡아 흔드는 게 내가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나와 나의 괴리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좀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껍데기에 내가 속아서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좋은 사람이지 뭐 내 안에 여전히 이렇게 꿈틀거리는 내 이 자기 입증의 욕망과 내 이 완고함과 내 고집과 이런 걸 싹 무시하고 내 결과만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해도 내가 스스로에게 속는 거고 내가 해놓은 멀쩡한 모습을 싹 무시하고 내 안에 사랑 없음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내 안에 이런 내 속마음을 내가 아니까 나는 사실 되게 별로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른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랑받음을 통해서 내 안에 부드러워지는 것들 내가 사랑받음을 통해서 제발 내가 이렇게 나를 입증하고 싶은 마음, 고집부리는 마음, 욕심부리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내가 편안하게 내 자신을 수용하고 내가 사명감으로 즐겁게 일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 휘둘리지 않고 때로 질 줄 알고 한 번 진다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평안에 이르는 상태를 지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 13장이 고린도 교회에게 던지고 있는 도전이에요. 야 니네 천사의 말 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니네가 이런 은사가 있는 것도 맞지. 이런 믿음 있는 것도 맞고 이런 사업을 해낸 것도 맞아. 그게 좋지. 그게 의미 있어. 그런데 니네가 사랑이 없으니까 그 멀쩡하게 지어놓은 집의 내부를 니들끼리 쌈박질하고 질투하고 고집부리고 상처주는 걸로 채워놓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해왔다고 여러분 안에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 교회 오신 거잖아요. 다 이 교회를 뭐 하려고 다녀요. 나름대로 고민하시니까 이 교회를 다니시는 거잖아요. 뭔가 제대로 배워보겠다고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고민하면서 이 교회를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 나름대로 제가 알고 여러분들이 아는 건 열심히 여러분 인생에 닥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속으로는 내가 너무 별로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이유가 내 속에서 흘러다니는 어떤 감정들, 입증욕구, 질투심, 욕심, 뭐 이런 것들 때문이지 않아요? 그러지 마시고, 잘했다는 건 잘하는 걸로 평가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잘 못하는 부분에서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니까, 그건 내가 사랑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시면서 새롭게 다루어 가셔야 돼요. 그건 고린도서에서 말이 세게 나오는 이유는요, 고린도서 말이 세게 나오는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없어! 이러고 있으니까 말이 세게 나오는 거예요. 분파주의 문제나 이런 인사주의 문제나 이런 세속화의 문제가 있는데도 워낙 자기가 잘하는 것만 쳐다보고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말을 세게 하신 거라고 그냥 바울이. 문제를 인식하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랑 없음의 문제로 여러분들 거침이 있다는 그 문제를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 전체를 평가하시면 안 돼요. 되게 괜찮은 분이세요. 근데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해결해야 해결이 돼요. 여러분 너무 좋은 사람인데 자꾸 입증하려고 그래요. 사회에서 나를 입증하려고 그래요. 내 직업으로, 내 돈으로 나를 입증하려고 그래요. 그게 안 돼서 화가 나요. 그 감정이 내 정서를 관통해버려요. 고집부리세요. 꼭 여러분 생각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속이 뒤집어져. 저 사람들이 다 틀린 것 같아. 나만 맞는 것 같아. 필요 없는 것까지 욕심나. 남 가진 건 나도 갖고 싶어. 엊그제까지 안 갖고 싶었는데 쟤 쳐다보니까 갑자기 갖고 싶어. 그러면 그건 다 그걸 가져서 갖는다고 그 일을 여러분들 뜻대로 하게 한다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운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평가 안에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할 때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데 얘기하지만 제가 최종적으로는요, 저는 남들 신경 안 써요. 남들이랑 비교 안 해요. 내가 뭐 비교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지? 남친은 신경을 쓰면 머리를 잘라요, 제가. 안 써요. 안 써요. 난 그냥 별로 욕심나는 것도 없어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요.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애초에 그럴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46은요. 중년의 위기예요. 나 46이라고. 날 봐줘야지, 친구. 중년의 위기예요. 중년의 위기가 뭔지 알아요? 20, 30대는요. 내 인생의 포인트를 미래로 둬요. 내가 저렇게 될 거야. 적이란 말이야, 내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보는 저기가 50에, 60에, 70에 아니에요. 40대 후반이에요. 40대 후반이라고. 그러니까 40대 후반이 처음 딱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뭔 짓을 하냐면 비교를 하기 시작해. 투데이 기준으로 옆이랑 비교를 하기 시작한다고. 아, 나는 결국 이 정도구나. 나는 고작 이렇게 됐네. 이게 전부인가? 여러분 30대 비교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해결돼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스스로 인정조차 안 해. 자기가 비교하고 있다는 걸 자존심 상해서. 아니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비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이런 비교가 일어나고 있고 그 비교 때문에 내가 막 갑자기 뭔가 입증하고 싶은 욕망이 끌어오르고 그러나 내 안에 내 정력증을 정확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좋게 평가하고 계신지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비교가 확 사라져요. 그러면 최종적인 사람들이 만나는 나는 비교 같은 거에서 자유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막 사람들이 비교해서 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봤는데 뭐 하나님이 좋게 평가하실 때도 있어요. 막 보면 넌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러면 막 비교가 딱 사라져. 근데 하나님이 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 계속 그딴 짓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그 비교는 하나도 안 중요해. 지금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야. 내 인생이 지금 와, 아, 나 큰일 났구나. 나 지금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 비교는 싹 사라져요. 두 쪽 다 자유해져요. 내 인생에 집중이 된다고. 내 인생에 진짜 문제가 뭐고 내 인생에 진짜 자부심이 뭔지 딱 집중이 되면서 거기서 딱 그러면 그건 사라져요. 이 역동이 있어요. 이런 걸 추구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이 지점에 은혜가 없으면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사명을 향해서 주신 은사로 최선을 다한다라고 큰 틀이 분명히 잡혀있고 그게 진심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나는 입증 욕구와 비교한 생각과 자기 고집과 이런 걸 가지고 역동하며 싸우면서 살게 돼요. 그럼 안 행복해. 사랑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봅시다. 다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끝나고 명언을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라고 딱 내려가서 순모임을 했는데 허자매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큰 것 치고는 정말 안 느껴진다. 그러셔서 그렇게 큰 게 이렇게 안 보이기도 쉽지 않지 않나. 내가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아 진짜 저거다. 정말 명언이지 않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날카로워. 지난 설교가 나름 되게 감동적인 설교였는데 너무 정확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잘 안 느껴지죠. 우리가 하나님이랑 초면인 것도 아니고 교회를 처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좋은 출발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사랑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아예 새로 해야 되나 보다. 뭐 그게 따로 있나 보다. 그럼 사랑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따로 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막 음성이 들리고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뭔가 아 신비로운 향기 같은 게 나고 뭐 이런 거 혹은 막 하나님 뭔가 이렇게 선물을 주셔서 뭔가 일이 슬슬 뭐 이런 거 이런 판타지가 있단 말이에요 다들. 그래서 사랑의 신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두 개예요. 아 이제까지 그게 아니라 뭔가 사랑의 신앙을 시작하라고 하면 이 사람 머리에 막연히 떠오르는 건 내면에 뭔가 해피, 기분 좋은 정서가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든가 상황에 뭔가 하나님의 섭리, 도와주는 게 확 느껴지든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이미 우리 삶을 입증을 했죠, 그렇죠?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고린도 후서 13장의 답을 찾아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앞부분도 좀 읽어볼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인 것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패한다. 그리고 방금 했던 어린아이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그때는 얼굴 얼굴 대화해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그때는 주를 이렇게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거다 이 얘기까지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 것 그래서 부분적인 것은 패한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와 어른에 대한 얘기를 해요. 봅시다.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애들은요 상황에 집중하고 의미를 보지 않아요. 그렇죠? 애들한테 선물을 딱 사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이 선물이라는 것 자체에 되게 집중해요. 내가 이 장난감이 생겼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마음과 어떤 노력으로 이 장난감을 마련했나는 안 보여요. 그게 보이면 어른이지. 그쵸? 애들은요, 아빠가 나랑 열심히 놀아줘서 재밌었다에 집중하지, 아빠가 저 나이 참 수고하신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아빠가 내가 너무 이뻐서 이게 하나도 재미없는데 나 웃는 거 보려고 저 난리를 하시는구나, 이게 안 보인다고. 그쵸? 어른은 그게 보이죠. 어른은 그게 보이죠. 이 사람이 뭔가 선물을 갖고 오면, 아, 이 사람이, 와, 대박, 나 이거 생겼어. 가 아니라, 아, 이 사람이 내 생일을 기억해 주고 있었네? 아, 이걸 준비했어? 나 이거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 있었는데, 아, 그걸 다 섬세하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네? 아, 이거 준비하기 사실, 이걸 나한테 선물을 주면 본인 생활비 좀 줄여야 돼. 그런데, 그렇게 좀 무리하면서도 이렇게 한 거네? 마음이 보이죠. 이게 안 보이면 애고. 그 마음이 좋은 거죠. 그 물건이 아니라. 진심이죠? 그 마음이 좋은 거죠. 날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그렇게 섬세하게 챙기고 있었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멀리 있는 사이인데, 내가 그냥 안 친한, 서로 잊고 지낸 사이인데, 내 생일날 딱 그냥 스타벅스 쿠폰 하나 카카오톡으로 딱 와. 그럼 너무 고마워요. 어, 얘가 내 생일을 기억을 했네. 어우, 그냥 카톡 이름에 쫙 있으니까 오늘 생일자 뜨잖아. 그때 우리 갈등하잖아. 얘한테 뭐 하나 보낼까 말까 갈등하잖아. 근데 얘가 그 갈등을 뛰어넘고 나한테 5천 원을 썼네. 너무 고맙잖아요. 고맙잖아요. 그 정도 거리에서. 근데 어, 생일날 와이프한테 딱 와. 카카오톡에 이렇게 5천 원. 그럼 제가 미쳤나? 그렇죠? 물건 때문이에요? 마음 때문이죠? 마음 때문이죠. 마음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내 생일에 막 이렇게 뭐 꽃다발 이렇게 막 사가. 좋아해요? 그냥 뭐 안 좋아해요. 근데 아내 생일에 내가 현금을 이렇게 보내. 그러니까 뽑을 필요도 없어. 보내. 그냥 문자 하나가 딱 와. 현금 딱. 되게 좋아해. 여러분, 그게 부부 사이 왜 그런 줄 알아요? 현금을 보낸다는 건 이번 달에 내가 한 달 내내 불편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 많은 집에서는 상관없는데 돈 없는 집에서는 서로 쓰는 돈 빤하단 말이야. 내가 이 친구한테 네 마음대로 쓰라고 10만 원을 쏘면 난 내 생활비에서 10만 원을 쪼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쁜 꽃 2만 5천 원짜리보다, 그렇죠? 그게 더 마음이 담긴다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용돈 주실 때 이렇게, 야, 10만 원 갖고 왔냐? 이게 꼭 돈 때문이 아니라, 아유, 50만 원 갔을 것은 니네 많이 불편할 텐데 50을 갖고, 니네 진짜 이런 거일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무엇인가를 할 때 거기에 뭘 헤아려 보는 거.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은사를 줬으면, 와, 나 이제 나 예언을 해. 오, 대박, 신기해. 예언, 진짜. 사람이 나 되게 멋있다고 해. 나 예언자야. 야, 진짜 짱이다. 이건 애고. 이건 애고. 내가 예언을 할 때, 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야, 네가 이 공동체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나한테 그 선물 하나 주셨구나. 그렇잖아.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애한테 그래도 야, 한 만 원 들고 가. 무슨 일 있으면 네가 사. 라고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 공동체에서 내 역할 잘하고 서로 돕고 살라고 이걸 주셨구나. 이러면 어른이고. 그러면 애처럼 은사를 받으면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형, 은사 받은 거 나 예언자야. 나 이렇게 잘났어. 이러고 다니는 거고. 예언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느끼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나 되게 신경 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되게 잘해나가길 바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잘 지내길 바라시는구나. 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예언을 특별히 얘기하는 건 예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언을 갖고 그러고 있으니까 예언에 담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거의 확신해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느끼는 편이에요. 왜 그럴까? 아, 목사님은 사랑의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저는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문장을 내 마음에 딱 떠오르게 해주신 적 있어요. 살아오면서.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사랑하는 것 치고는 내 상황이 너무 엉망인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되게 그 얘기를 듣는데 화가 나더라고.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런 말씀이 딱 들리는데 순간 승질이 사랑하면 좀 사랑하면 우리 좀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합시다 이런 마음 있잖아. 사랑하는 것 치고는 내 상황이 너무 엉망인데? 여러분 그런 문장은요 여러분 하나도 감동 안 돼요. 뭐 하나님 지금 여러분한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팔 벌리고 여러분 환상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그래 우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얘기를 좀 해봐요 하나님. 아니 사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할걸? 여러분 하나님이 제 인생에 되게 좋은 일을 일으켜주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너무 감사하다.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 느끼는 줄 알아요? 그렇진 않았어요. 되게 감사했는데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 왜요? 내 인생에 되게 안 좋은 일도 일어났거든. 내 인생에 되게 안 좋은 일도 일어났기 때문에 되게 좋은 일이 한두 개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는 안 오더라고. 나는 그렇더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언제 느꼈냐? 막 수련회 가서 막 뒤집어지고 막 하... 그런 적은 그걸로 갖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느낀 적은 없고 언제 느꼈냐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책망하실 때도 있고 기도하면 위로하실 때도 있고 기도하면 인도해 주실 때도 있고 기도하면 도와주실 때도 있고 기도하면 아 진짜 답답하다 이러실 때도 있고 내가 근데 기도를 꾸준히 했어요. 꽤 처음엔 하다 말다 그랬는데 인생의 어느 지점부터 내가 기도를 꾸준히 했다고 꾸준히 매일 매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요즘 내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을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나에서 어떻다고 하고 그런 일종의 응답 같은 게 내 인생에 있었단 말이에요. 쭉. 그게 몇 년이 지나니까 어느 날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 나랑 계속 같이 있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와, 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또 눈물 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얼마나 큰 관심이 있는지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도 지나가고 사람들은 난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항상 여기 쳐다보고 있구나. 때로는 가족도 내가 잘해야 가족인데 하나님은 계속 같이 있구나. 뭐라고 하더라도 그때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 하나님 사랑한다고. 모두가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 사랑의 언어예요. 제 사랑의 언어. 그렇잖아요. 목사는요 사랑한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제 인생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얼마나 가끔 사랑한다고 해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개인이 이런 진심 어린 표현을 많이 듣고 삽니까? 근데 목사는요 그런 사람들이 자주 없어져. 어제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오늘은 싹 사라져. 뭐 이런 경험도 자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는 뭐가 되냐면 한결같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랑해 준다고는 많은 표현 중에 그 코드에 예민해지는 거야. 더 걔네 결여니까 걔네 사랑의 언어니까. 그러니까 툭툭툭 얘기해도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한결같이 나랑 같이 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신앙에 담기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게 주신 사명도 사랑으로 느껴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처음에 사명이라고 하면 그래 받은 게 있으니 토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명이 그렇잖아. 받은 게 있으니까 토해야지. 버텼다가 내가 또 무슨 꼴을 보려고. 원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물건 먼저 오고 할부 갚는 중인데 할부 못 갚으면 이 물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카드 정지되고 이런 거니까. 사명이 저한테 무거웠어요. 근데 어느 날 사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은, 야, 난 네가 보람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난 네가 보람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하는 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도 뭐고 타인에게 선물이 되는 것도 맞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준 제일 큰 이유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내가 보람있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한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왜? 내가 보람있게 살아야 내가 제일 행복하거든. 신앙에 담겨있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공동체는요. 여러분, 제가 공동체에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요, 제가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인지 아시죠? 얼마나 성격 못 돼먹었는데. 나는 항상 거슬려요. 항상. 제가 안 거슬리는 사람은 이한이밖에 없어요. 그냥 나랑 똑같은 게 별로 안 거슬려. 근데 저는요, 다 거슬려. 제가 못 돼먹어서 그래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제 사랑을 사랑해요?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다 기도해보면 그 사람의 맥락이 헤아려져요. 느껴지고. 막 갑자기 연락하게 되고 반갑고 그렇게 만나면 막 그 사람 위해서 내가 말을 쏟아내고 있고 걱정되고 신경 쓰이고 그렇게 두세 번 매듭이 풀리면 그게 이제 일상 상시 상태가 되고 꼭 기도 안 해도 그 마음이 내 기본 마음이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사랑해 가니까 거꾸로 뭐가 오는지 아세요?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입장에 보면 내가 얼마나 거슬 때가 많겠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고 모자랄 때가 많고 실수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개인적으로 틀어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나를 사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또 기도하다가 나를 용서하고 그러잖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슨 마음이 느껴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냈으면 부모, 애가 중학생이면 학교 보내놓고 제일 걱정되는 게 성격이 아니에요. 애들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거 내가 근데 해줄 수가 없잖아. 근데 그래서 친구 얘기 물어보고 친구 생겼다고 하면 좋고 재밌다고 하면 좋고 이상한 것 같으면 걱정되고 하나님도 나한테 그런 마음이시구나. 공동체 여러분 무엇보다도 십자가. 저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차원에서 저는요 십자가를요 조금밖에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이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고통을 감내한 사랑. 고통을 감내한 사랑. 우리한테 통증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느껴봐요. 여러분들 감기 걸렸을 때 아플 때 이 정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통증이죠. 여러분 고통이란다는 건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대에 있어요. 저는요 막 이렇게 교만하고 이런 말을 먹었다가 전 감기만 걸리면 저렇게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다 잘못했다고. 아프면 사람이 되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뭐 고문, 고통, 통증 이런 거 견디는 사람은요 저는 상상도 안 돼요. 사실 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왜? 통증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맞아봤어요? 맞아봤어요? 전 맞아봤어요. 형 기억나? 정말 저는 막 구두발로 밟혀봤고요. 코피가 나는데도 계속 때리고 맞아봤어요. 형제야 그렇지. 그 다음에 안 맞아봤어. 난 맞아봤어요. 여러분들 고통이 뭔 줄 알아요? 통증이 뭔 줄 알아요? 맞는 게 뭔 줄 알아요? 우리 사울에는 고난주간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고통, 통증이 오는데 내가 이 통증을 이 사람을 이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감내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렇죠? 외적 통증만큼 심각한 게 내적 통증이죠. 부당한 거, 멸시, 모멸감, 수치심. 계속 때리죠. 말로, 행동으로, 조롱으로,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비웃고 왕관을 씌워놓고 절을 하고 계속 때리죠. 근데 어떻게 해요? 참죠. 왜? 이 고통의 과정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니까. 전 아직까지 거기서 나라는 표현을 잘 못 쓰겠어요. 그 고통의 과정이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게 십자가에 담겨있는 마음이에요. 좋을 때 좋은 거, 이해관계가 맞아서 좋은 거, 그거 아니고. 내가 잘해주니까 쟤도 나한테 잘해주는 거. 사랑이 다 있다, 요즘 뭐. 우리가. 우리 수준이 다 이렇잖아. 근데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심각하게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공격당하면서도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십자가가 표현하는 사랑이에요. 전 이걸 아직 몰라요. 제가 아는 부분은 아주 조그만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십자가를 어린아이처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 십자가는 십자가의 효과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십자가의 구원으로 제 죄를 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 기쁘다. 나 이제 괜찮은 거죠? 와! 그럼 제가 계속 죄를 져도 계속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야, 쿨한데? 이건 에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애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이라는 건 굉장히 지엽적이고. 어린애 십자가는 그걸 감내한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그 감내한 그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감내한 사랑이 내가 진짜 믿고 느껴지면 그거는요, 압도적이에요. 전 이걸 이론적으로만 알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너랑 쭉 함께 하셔를요, 이론적으로 알다가 그걸 실제 느껴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 하신단 말 정말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몰라요, 그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게 내 정서를 얼마나 바꾸는데. 압도적이에요, 그건. 임마누엘, 복음서 1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까지만 알아도요, 사랑으로 알아도요, 그게 내 정서를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라는 걸 내가 정서적으로 한다? 그 사랑을 정말 느낀다?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그걸, 진짜 90% 이상 알면, 그럼 진짜 콜로세움에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지 않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 이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어른의 믿음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정말 내가 동감되면 그게 하나님 그런 마음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느꼈잖아요. 그럼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건이 아니라 아, 그 사건은 어린아이적으로 맞고 그 사랑이 느껴지면 여러분들이 실존적으로 지금 이 순간 그 압도적인 사랑을 받은 존재의 그 자신감 자유로움 편안함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날 더 이상 입증하고 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고 뭐 사회가 날 몰라주고 부모가 날 안 이뻐해주고 이런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왜요? 완전히 압도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한 50대쯤에 내가 이걸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할게. 아직은 나도 잘 모르겠어. 여러분 이걸 알아갑시다.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신앙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채우는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 마칩시다. 사랑설교 아가서 고린도 전서 13장 가지고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한텀의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새롭게 무겁게 숙제로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얘기 많이 하고요. 이걸 아십니까? 이걸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시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십니다. 그러니 배우려 하십시오. 나 몰라 이러지 마시고 배우려 하세요. 사랑해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조금씩 더 알아갈 때 그때는 내가 다른 거에 정말 없어도 되는 그 지점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아가서 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뭔가 다른 걸 달라고 하잖아요. 사랑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교사거나 지도자거나 공급자거나 뭐 이렇잖아. 아니 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가르쳐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어떻게 해요? 설명을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니 저한테 저 이렇게 놀랍게 안 사용하실 거예요? 난 옛날에 하나님 나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줄 알고 교회 열심히 다녔던 건데 하나님 나도 놀랍게 안 사용하실 거구나. 그럼 갑자기 교회 다닐 흥이 떨어지네. 그런 마음이 안 생기네. 하나님 나 되게 도와주는 줄 알고 내가 했는데 안 도와주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에 크게 동의하기 어려운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방법 같지 않아. 우리가 사랑을 배제한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계속 걸립니다. 계속 걸려요. 그리고는요 사랑 쪽의 신앙은 시작도 안 해봤으면서 내가 되게 신앙생활을 좀 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재미있는 게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공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언젠 줄 아세요? 그 공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회사를 다니다가 이 회사가 뭐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부터 회사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랑 지내다가 저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알잖아요. 그럼 저 사람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신앙의 문제점이 먼저 보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점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이 꽤 고급자 코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 나 자꾸 잔소리 길어진다. 진짜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마칩시다. 그거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위치와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현재의 태도가 결정됩니다. 저는 제 운전 실력이 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운전 실력이 상이 될 마음이 없어요. 뭐 내가 레이서 할 거야? 전 안전 운전 하거든요. 그럼 전 이 상태로 쭉 갈 거예요. 그럼 제 운전 실력은 크게 나아지지 않겠죠, 그렇죠? 전 제 체력이 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 제 체력이 상이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그냥 뭐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체력이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 영어 실력은 하예요. 전 그걸 키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 계속 하 상태로 살아갈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그 하를 위해 투자했던 시간도 아까워요. 난 영어 없이 살 수 있었어. 해외여행 몇 번 가서 단기 성교 몇 번 가서 불편했으면 됐을 일이야. 지금 나갈 일도 더 없고 투자할 생각이 없어요. 제 목회자로서의 업무 능력은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걸 간절히 상으로 만들고 싶어요. 더 잘하고 싶어요. 전 제 신앙이 중하라고 생각해요. 아 중상까지는 가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중상까지는 가보고 싶어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걸 내가 얼마나 크게 느꼈는지 고백하는 수준까지는 가보고 싶어요. 내 인생과 영혼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누가 감히 저한테 와서 아 목사님 저는 그걸 아는데 거짓말하지 마 그 수준을 얘기한 게 아니야. 그걸 해보고 싶어요. 진짜 해보고 싶어요. 이게 그 사람의 태도를 되게 많이 바꿉니다. 제 체력은 좋아질 거예요. 제 업무력도 나아질 거고요. 제 신앙도 나아질 거예요. 왜? 난 내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있고 그게 되게 좋아지길 바라니까. 두 가지 못하면 한 대 중인 줄 아는 사람 출발점을 못 잡기 때문에 안 늘어납니다. 신앙이 안 좋은데 좋은 줄 아는 사람 안 늘어나요. 체력이 안 좋은데 좋은 줄 아는 사람 안 늘어나요. 체력이 좋은데 안 좋은 줄 아는 사람 안 늘어나요. 왜? 체력이 좋아서 더 강도 있는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체력이 안 좋다고 가벼운 것만 들어. 그럼 체력이 안 늘어요. 위치 파악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고자 해야 돼요. 하고자 해야 돼요. 하고자 해야 돼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재점검하세요. 여러분 신앙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중, 상, 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 좀 다녀봤고 교회 단점 좀 아니까 여러분들 중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성경에 대한 정보 좀 알고 교회 다녀면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내가 중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럼 기준을 두 가지로 두세요. 하나는 의의 기준. 얼마나 말씀을 알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고 있으며 그 결과를 만나고 있는가. 고린도교회 대단한 교회라니까. 그 기준을 보세요. 또 하나, 얼마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내 내면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내면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진리와 사랑, 의와 사랑 두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의 신앙 위치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아지려고 하십시오. 거기서 나아지려고 하세요. 더 깊은 신앙을 꿈꾸세요. 무엇보다 더 깊은 사랑의 신앙을 꿈꾸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놀랍게 바꿔나갈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일이 진짜 우리한테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놀랍게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인정하는 신앙에 있는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은사 받으신 거 있으세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 응답 받으신 거 있으세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저만큼은 조금은 십자가를 믿으시죠. 십자가에 하는 사랑을 들여다보세요. 고난주간이 있는 4월인데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낌으로 영혼의 사랑이 주는 영적 자음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피아노 반주로 해줘요.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시 지난주랑 같은 내 마음에 사랑 없음의 결과물들이 있다면 왜 이렇게 입증하고 싶어하는지 다른 사람 평가에 휘둘리는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내 뜻대로 안 되면 미칠 것 같은지 이렇게 욕심이 나는지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있다면 하나님 제가 사랑을 구합니다. 저도 고린도 교회처럼 바르게 열심히 살아온 좋은 사람이나 사랑이 없어 자꾸 내 안이 척박해지고 그럼 제가 사랑을 구합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 또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담겨있는 사랑을 내가 발견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내 것들을 보고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바로 살 수 있도록 하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바로 살 수 있도록 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들고 오셨다 하셨다 Thank you.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믿고 내 인생에 도움 주시는 것도 믿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알고자 하오니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것을 깨닫고 누리게 하셔서 내가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의 마음으로 변화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나 분주하고 조급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 평가하고 경쟁하는 이 시대에 제 사랑이 있었던 것도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결과는 내고 있지만 사실 그 좋은 틀 속에서 내 마음은 자꾸 어려워집니다. 아버지,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사랑으로 이들을 채우시고 그 사랑받아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